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최근 이뤄진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이들 네 나라는 유엔 이란 제재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결의 1929호는 이란에 대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달 초 새로운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도 핵탄두 탑재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모든 미사일은 핵 능력과 무관하게 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쿠릴 열도에 국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현대식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추쿠치 자치구 동부 연안의 케이프 슈미트 섬과 추쿠치 해 북동부에 위치한 랭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동부와 일본 북동부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은 쿠릴 열도 남부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은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지휘관 27명이 최근 중국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 팀 호킨스 중위는 VOA에 미 해군 대표단이 지난 19일 중국 항공모함을 친선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날 중국 해군 잠수함 사관학교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킨스 중위는 이는 양국 간 오래전 계획된 상호 방문 프로그램으로 앞서 중국 해군 대표도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당국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양국 군 관계자들이 병사들의 훈련과 관리, 의료 지원, 항공모함의 전략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공격이 올해 3분기에 하루 40% 이상 늘었다고 영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IHS 제인이 밝혔습니다. IHS 제인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ISIL이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1,086건의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거의 12번 꼴이며 올 2분기에 비해 42%가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작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ISIL의 영토 확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ISIL이 일부 지역을 장악한 시리아와 이라크를 포함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11개국에서의 ISIL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는 팔레스타인 측의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현 사태는 선동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내 이슬람 단체 그리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의 선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두 명의 테러범이 통학버스에 올라 학생들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 성명에서 가족들이 지난 5월 사망한 아들을 애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지나 경선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아도 민주당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이 끝났습니다. 다시는 살아서 못 볼 수도 있다는 현실에 상봉장은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There is no silver bullet solution to North Korea, and I understand that. But I'm committed.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낸 이산가족들은 작별 상봉을 끝으로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여 년의 그리움을 달래기엔 2박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혈육과의 마지막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면회소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65년 만에 남편을 만난 아내는 두 번 다시 못 볼지 모를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만날 날까지 부디 건강하기만을 당부했습니다.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은 환갑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60여 년 만에 헤어진 누나를 만난 81살 박용득 할아버지는 함께 가서 같이 살자며 누나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건강 악화로 구급차를 타고 방북길에 오른 83살 염진내 할머니는 전날 단체 상봉에는 불참했지만 오빠를 만나야 한다며 진통제를 먹고 상봉장에 나타나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시간이었던 작별 상봉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작별 상봉이 끝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온기가 남아있는 손수건을 나눠갖고 서로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주고받으며 기약 없는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남북의 가족들은 북측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떠나기 직전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두고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버스 주위를 맴돌며 애타게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가까스로 열린 창문으로 서로의 손을 힘껏 잡으며 흐느낍니다. 버스에 탄 북측 가족들도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버스 창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가족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지막까지 함께 잘 마무리하자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들은 오후 1시 20분 금강산을 출발해 5시 30분쯤 강원도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환영 만찬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났습니다. 1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이산가족 389명과 북측 141명이 헤어진 혈육을 만났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상봉에 참여하는 한국 측 이산가족 255명은 내일 강원도 속초에 모여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2차 상봉에 참여하는 북측 가족은 188명으로 2차 상봉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1차 상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리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반 총장은 해마다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정치범들과 고위당국자들이 처형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고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납치와 강제 실종, 이산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그 같은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교류하는 노력도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노력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 총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과 각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제재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 요인 때문에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북한 측에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이 2014년 3월과 9월 사이에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를 겪었고 그로 인해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 총장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달 말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입장을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21일 VOA에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올해도 그런 권고가 반영돼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비롯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27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또 새로 파악한 북한 인도주의 실태,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에 개설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사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유엔 총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새 유엔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핀란드 외무부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핀란드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소식통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소개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바로 그 대상으로 지칭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도주의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인데 이를 반드시 북한 최고 책임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1차 대상인 만큼 실제로 이 문제가 법정에 소추되더라도 인권 유린의 책임자는 그 이후에나 가려지는 수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통은 유럽연합 인권 담당 대표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초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북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기구들이 의미 있는 인권 대화 개최 등 방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오랜만에 출석했습니다. 성 김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공화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질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꽉 막혀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구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며 당국자들에게 오늘 좌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참한 실패였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거치며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웠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silver bullet solution to North Korea, and I understand that. But I'm committed to working with Senator Gardner, Senator Kaine and others on this committee to see what Congress.
그는 북한 문제의 묘책은 없지만 상원 외교위원회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북한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희망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의회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당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딘 의원도 북한 정권을 다루는 데 쉬운 답은 없겠지만 이날 청문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can the United States d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behalf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bringing to
카딘 의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안보와 인권이 밀접히 얽혀 있다며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And so it's difficult for me to hear how the sanctions are effective and that the more pressure we're bearing is actually working when they're starting to see some economic anecdotal evidence.
이번 달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핵무기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올해 들어 미국이 제재를 가한 북한 기업과 당국자 수를 꼼꼼히 따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도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대북 제재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역사적으로 볼 때 꾸준한 압박이 성과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7월 상원에 별도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해 효과적 제재, 군사적 대응, 외교적 압박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Solzhenitsyn wrote a book a long time ago about his experience in the gulags of the Soviet Union. And yet what we have going on in Korea today in the 20th century.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의원은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통해 소련의 강제 수용소 군락을 다뤘다며 21세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비양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이 유엔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기는 인권 유린국임에도 불구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UN 회원국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 대사는 최근 북한이 제기한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논의 주장을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던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제기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이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정전 상황이 남북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주한러시아 대사관에서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안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머닌 대사는 다만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하게 지지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은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티머닌 대사의 발언은 평화협정 논의보다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한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입장으로 보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0일 북한과의 협상 초점은 비핵화라며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제안이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티머닌 대사의 발언의 진위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으로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작시키려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왔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평화체제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들의 논의하기로 돼 있는 만큼 공동성명에 참여한 러시아도 이런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 문제에서도 제3자일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에는 핵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깔려 있음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평화협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결 조건 이런 것들,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 평화협정 그 자체 제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반도에 좀 안정을 좀 가져오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좀 말려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티머닌 대사의 언급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현안에서의 자국의 발언권 확대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에 북러 관계가 좀 밀접해지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도 이제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보면 좀 동조해 주면서 러시아 나름대로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거죠.
남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장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일단 관련국들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20일 남북한이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평화적 우주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사업이라면서 한국 등 적대 세력들이 계속 탄도미사일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들은 북한의 위성들이 하나둘씩 계속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계속 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다시 발언권을 신청한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2년 채택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 대표는 북한 측 주장은 국제 규범과 의무를 준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르면 2,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약 3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전력을 다한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이르면 2, 3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간사는 21일 한국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4, 5년 동안 더 개발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전력을 다한다면 2, 3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 국방정보본부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최근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LBM의 전력화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고 개발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한 영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영상과 북한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 그걸 역설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아마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군은 지난 4월 북한이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했을 당시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은 초기 단계이며 이를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4,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 구소련제 SLBM을 다시 완전하게 개발해서 잠수함에 장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개발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실시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미화로 약 17억 5천만 달러가 쓰였을 거라는 한국 내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5분의 1 수준인 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정보는 미한 당국 간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지난 8월 포격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의 15.3mm 고사총에 대한 한국 포병 레이더의 추적 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남북한 국방비를 분석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에게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위협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최원기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조화외교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국내 전문가들의 그 미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응답자의 한 87% 정도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시아의 어떤 그 안정자 역할 이게 이제 2030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72% 정도는 그 향후 2030년대 그 미국의 안정자격화를 위한 그 국력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아베 총리,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렇게 그 주변 사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도 포함해서 호감도 네. 조사를 했는데
네.
뭐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를 응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72%로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국내 그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달리기 경쟁에서 오바마 뒤는 또 누가 잇고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하군요.
2위가 시진핑 주석이고
네.
3위가 아베 총리,
네.
4위가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꼴찌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나요?
경제적인 측면하고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중국의 그 경제적 부상은 기회로 보고 있고 한 85%의 응답자가 기회로 보고 있고 또 이에 반해서 중국의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부상에 대해서는 88%의 응답자가 위협이다 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관계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었나요?
한중 관계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양국 관계가 긴장감 있는 이웃 관계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예측이 앞으로 한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2030년경에 그 미국과 중국의 총체적 국력, 그리고 군사력, 그다음에 경제력 어떤 그 비교에 대한 어떤 예상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총체적 국력하고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2030년경에도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네.
경제력 면에서는 2030년, 그러니까 15년 후죠.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더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응답자들의 어떤 그 비율이 62%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그 대등하거나 거의 대등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경제력 면에서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국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향후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한 62%의 응답자들이 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남북한 통일 문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가장 그 방해가 될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두 질문 모두에서 중국이 제일 큰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방해가 될 국가 모두 중국을 꼽았는데요.
아, 네.
재밌는 게 응답자의 한 52%가 중국이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본 반면에 62%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방해가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한국 내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향후 그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떤 그 방해가 되는 부정적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크게 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이 안보법 그 통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그 일본의 그 군사력 증강 자체가 한국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가, 아니면 영향이 없는가, 아니면 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형태의 질문을 드렸는데, 응답자의 55%가 그 일본의 어떤 그 군사력 증강 자체가 한국에게 있어서는 안보적으로 위협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안보 협력이 필요한가라고 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만이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어떤 군사력 증강이 안보적인 위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 조사를 한 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외교 정책 중장기 외교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에서 그 외교 안보 전문가 500명한테 어떤 이메일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설문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이제 취합을 해서 500명한테 돌렸는데 11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 20% 이제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 국립외교원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외교 현안이나 어떤 그 한반도 정세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해서 정책 연구의 참고 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에 한국 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최원기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 농촌에 사는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 식량농업백서에서 북한 농촌의 체중 미달인 어린이 비율을 26.7%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주민 소득이 낮은 저개발 국가 123개 나라 가운데 2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로 범위를 좁히면 동티모르와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 농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최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농촌의 저체중 어린이가 도시에 비해 두 배 정도 많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식량농업기구의 안드레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VOA에 농촌에서 4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는 7.6명 중 1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농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도시에 비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 say that the conditions are more, perhaps a little worse in rural areas than in other countries, but it's normal to have a much higher percentage.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저체중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다며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경우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농촌 4.4%, 도시 1.3%로 도농 간 격차가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농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5%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달 초 한일 중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3개국 국민들의 상호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불신의 골이 깊었으며 중국에 대한 시각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20일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교 안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양자 관계가 국익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중요하다는 미국인 응답자는 83%, 일본은 88%에 달했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중요성에 98%, 일본은 8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 응답자 역시 미국의 중요성에 93%, 한국은 74%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대치와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온도차가 컸습니다. 미국인 응답자는 국제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 58%의 점수를 준 반면 한국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인들 사이에 아직 한국의 국제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인 응답자들은 모두 상대의 책임 있는 국제 역할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한국인 응답자는 미국에 87%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일본엔 48%만이 기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책임 있는 국제 역할에 대해서는 77%가 지지를 표했지만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10년 후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질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20%만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중국엔 80%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일본인들 역시 한국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13%만이 동의했고 중국은 60%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런 결과는 한일 간 불신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의 불신이 서로의 안보 이익 강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지역 안보와 공조 강화마저 정체되고 있다며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10년 후 아시안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 중국 52%, 일본 27%, 한국 21%의 순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중국인들은 같은 질문에 미국 29%, 한국 25%로 예상했지만 일본은 10%에 그쳐 일본과 중국 간의 불신도 여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71%는 중국이 국제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룰 것으로 응답했고 중국인들은 한국의 그런 역할에 대해 47%가 지지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중 관계 개선이 미국의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전문가들 사이에 있지만 한국인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이 매우 커서 미한 관계는 정치 안보 분야,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유일하게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70%는 대중관계에서 경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답한 반면 정치 안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인 응답자 가운데 34%만이 중국이 국제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고 중국인들은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46%가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과 중국 내 심각한 인권 문제 등으로 국제법과 인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아시안의 미군 증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인 64%, 한국인 61%, 일본인 53%가 현상 유지를 원했습니다. 반면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0에서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 먼저 발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조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55%로 나타났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70%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절반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을 지지하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지상군 파병 지지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또 남북 통일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47%, 반대 49%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미국인 2,034명, 한국인 1,010명, 일본인 1,000명, 그리고 중국인 3,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군요. 뿌옇게 변한 서울 도심 화면이 뉴스에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째 전국 곳곳이 뿌연 상태입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는 평소에 비로 청와대와 북악산이 환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뿌연 먼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에 공기도 상당히 답답한 상태고요. 이런 현상이 강원도 영동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그 2013년에 대기오염주의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가을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뿌연 면지 황사 현상입니까?
모래먼지는 아니고요. 중국발 매연인 스모그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랜 가뭄으로 한국 내륙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겹쳐진 것이라는데요. 요즘 중국 북부지역에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를 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한국 중부지방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내 내륙지방의 가뭄 때문에 생긴 자체 미세먼지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와준다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오염이 조금 진정될 것 같은데 한국의 비 소식은 주말은 돼야 있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지나야 이런 미세먼지의 극심한 형상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랍니다. 미세먼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니까요. 입자는 더 작아서 인체에 흡수가 되면은 바로 폐포와 혈관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날씨 소식과 함께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자가 큰 먼지와는 다르게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짧은 기간만 노출이 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거리에는 마스크를 한 사람이 크게 늘었고요. 집안이나 그 실내 공기 미세먼지를 걸러준다는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체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통계보고서가 발표됐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인데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15살 이상의 외국인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37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93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취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76만 명이었고 지난해에는 85만 2천 명입니다. 올해 93만 8천 명을 기록했으니까요. 해마다 8만 명, 9만 명씩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국인 취업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67% 가까이 되는 62만 6천 명. 30대 외국인이 26만 5천 명, 20대가 25만 5천 명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까?
국적별로 보면은 그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43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46.6% 정도고요. 베트남인이 7만 6천 명 정도로 두 번째, 조선족 외에 중국인이 5만 6천 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온 근로자도 5만 2천 명이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3만 명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벌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46.3%인 43만 4천 명이 제조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이나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18만 명 정도입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점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고요. 건설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8만 6천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서울의 한국의 인구 집중 현상과 비슷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를 하고 있고요. 임금의 수준 10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외국인 취업자 10명 가운데서 6명은 월 평균 한국 돈으로 199만 원, 미화로 1,750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이야기군요.
네네. 비타민 섭취의 보고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 해 먹는 과일의 양은 61.8kg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이 조사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1980년에 국민 한 사람당 평균 1년에 22.4kg 정도의 과일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비교해보니까 한 3배 정도, 3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과일도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먹습니까?
한국의 국민 생선하면 고등어고요. 국민 고기하면 삼겹살인데 국민 과일은 사과가 꼽혔습니다.
네.
요즘이 바로 사과의 제철이고 과일 가게마다 산뜻 쌓여있는 사과가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이 한 가구에 사과를 구입하는 비용 1년에 8만 6천 원, 미화로 80달러 정도를 쓴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한 가운데 두 나라가 600억 달러가 넘는 경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인 쿠릴열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이 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어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두 나라는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6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역 투자 협정 등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좀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또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이제는 21세기를 향하는 글로벌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런 명칭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건데요.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현안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테러 극단주의 대응 등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서도 협력을 넓혀 나간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이 최근 서방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와 기반시설 건설 투자 등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총규모도 60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은 중국의 영국 원전 건설 참여입니다. 영국이 남서부 힌클리 포인트라는 곳에 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중국의 광핵그룹은 약 93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체 지분의 3분의 1을 확보하면서 이 건설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원전을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원전 건설은 한 국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중국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이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요. 영국에서 30년 만에 지어지는 원전이고 특히 완공되면 영국 전체 전력 공급의 7%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원전 협력은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외에도요, 또 중국의 페트로차이나가 영국 석유회사 BP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요. 앞으로 신규 유전 개발 등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영국에 새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데도 공을 들였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이 영국 원전 건설과 함께 이 고속철 건설도 관심을 모았던 이제 두 가지 큰 사안 중에 하나인데,
네.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기업이 영국 중부의 건설을 추진 중인 이 두 번째 고속철도에 참여하는 이 계약을 체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들어있지가 않고요. 뭐 추가로 발표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경협 분야 에는 에너지 외에도요, 이 자동차와 보건, 금융, 관광 등 뭐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도 들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자동차 기업인 하이양 그룹이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하기로 한 게 눈에 띄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 분야에서 런던 금융시장에서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1년 만기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인들의 영국 방문도 쉬워질 거란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인들이 영국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을 때 기존에는 6개월짜리 단수 비자가 미화로 한 130달러 정도, 2년짜리 복수 비자는 5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존의 단수 비자 비용 130달러로 2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캐머런 총리는 단순히 이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 영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 중에는 주로 영국의 중국의 대영국 투자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관심을 끌었던 이 규모가 큰 협력 사안들은 그런데요.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중국의 자국에 대한 이 투자뿐만 아니라 영국 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나라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현안에서도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가 경제협력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상회담에서는 뭐 여기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나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해질수록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직접 언급을 했는데, 중국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인권 상황을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항상 인권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도록 하죠.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인 쿠릴열도에 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기자들에게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쇼이구 장관은 이 국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현대식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구체적으로 추쿠치 자치구역 동부 연안의 케이프 슈미트 섬과 추쿠치의 북동부에 위치한 랭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쿠릴열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쿠릴열도는 이 러시아 동부 또 일본 북동부 연안에 있어서 두 나라가 오랫동안 영토 분쟁을 겪고 있던 곳입니다.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거리에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소개 시간에는 동북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 세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바로 뉴욕,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